피지컬 AI를 포함해서 이제 로보틱스나 이런 휴머노이드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래 배틀필드에 대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뭐 정찰 업무나 아니면은 어떤 소규모 교전에 있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로봇이 뒤에 서포트하는 거죠. 이제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같이 협업해가지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하는 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술이 올라올수록 저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최민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 한번 또 이렇게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 출연을 해서 출간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 또 좋은 기회로 두 번째 책을 또 출간하게 되어서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최민규이고요. 저는 현재 록히드 마틴이라는 미국 국방 회사에서 AI 엔지니어,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AI 쪽 박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게 텍사스 쪽에 계신가 보네요.
네, 지금 UT 어스틴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한 1년 정도, 한 학기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언제 또 공부도 하시고 막 정말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 또 내년도에 디펜스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출연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최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를
네.
위주로, 그거를 좀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마무리해가지고 또 내년에는 또 개박사 타이틀을 달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신간이죠. 빅3 AI 반도체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다뤄주신 내용인데, 지난번 책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 이제 맡으신 파트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셨는지.
지난번이랑 어쨌든 책의 출간 사이가 짧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책에서는 네 가지 파트를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에이전트형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네.
핵심이 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얘기를 좀 했는데, 저번에는 좀 이게 브로드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좀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방 쪽에 그런 도메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미래 전장을 그려가는지, 어떤 스타트업들이 국방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더 집중적으로 썼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공진화라는 좀 거창한 단어를 쓰긴 했는데,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좀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너무 관심이 있는 솔깃한 주제만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에이전트 AI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AI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특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긴 한데, 그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AI가 비서처럼 뭐내 일을 도와줘? 뭐요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에이전트형 AI는 LLM이라는 그런 방대한 지식을 가진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서 조금 더 인공지능을 시스템화시켰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LM 자체, Large Language 모델 자체는 하나의 거대한 지식의 그런 도서관 같은 느낌이라면은, 에이전트화를 시킴으로써, 좀더 시스템화를 시킴으로써 나에게 필요한 그런 개인적인 또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서비스에 필요한 특화된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좀 개인화된, 그다음에 좀 스페시픽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시스템화된 인공지능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LL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각각 개인 혹은 기업, 정부에게 맞는 그만의 스페시픽한, 특별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책에서도 더 자세히 언급을 했지만은, 왜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자면, 기술적인 이야기를 살짝만 하자면,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MCP라는 개념이 있어요. LLM과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USB처럼 이렇게 규격화시킨 것이거든요. 에이전트들이 쉽게 어떤 도구나 툴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한 건데, 먼저 도구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마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야후 파이낸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데이터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먼저 웹사이트 접속을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원하는 티커를 찾은 후에 히스토리컬 데이터 탭을 누른 다음에 시작 일과 종료일 2025년 1월 2월을 기입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쫙볼수 있겠죠. LLM과 에이전트들의 도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만약에 우리 에이전트가 주식 데이터 추출 툴이 있다고 도구가 있다고 하면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를 예를 들면은 웹사이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말로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애플의 주식을 찾아줘 라고 말을 하거나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 에이전트랑 LLM이 사용자가 주식 데이터 추출을 원하는구나 라는 질문을 할 거야, 스스로. 그다음에 내가 답변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나? 그 도구에 대한 검색을 할 거고 나한테 주식 데이터 추출 도구가 있구나. 주식 데이터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티커와 시작일과 종료일이 필요하구나. 사용자가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했나? 네, 저희가 제공을 했죠. 1월부터 2월까지 애플에 대한 주식을 찾아두라는 걸 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작일과 종료일과 티커가 다 있으니까 이 인풋들을 사용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야겠다 하고 자동적으로 내가 제공한 그런 컨텍스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도구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 뒤에서는 오케이. 인풋 3개, 종료일, 시작일, 티커를 사용해서 이제 야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도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MCP 이전에는 사실 스타트업들이 이런 도구를 다 만들었어야 됐어요. 코딩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MCP라는 이제 규격화, USB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나 아니면 어떤 개발자가 주식 추출 도구라는 툴을 딱 올려놓으면은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USB 꼽듯이 내 에이전트에다가 그 주식 툴을 꼽는 거예요. 이호석 아카데미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호석님의 모든 그런 주식의 인사이트와 그런 지식을 가진 에이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호석 아카데미 에이전트가 야후 파이낸스나 블룸버그 MCP 툴을 딱 꽂아서 사용하면 이 대표님들의 인사이트들을 야후 파이낸스와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를 기반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시작으로 이제 에이전트들에 관한 규격과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이전트가 좀 많이 대두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시대에 이제 누가 돈을 벌수 있는지를 상상을 해보면 말씀하신 개념이라면은 모델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 그러면 만약에 이효석 아카데미의 에이전트가 생긴다면 저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그렇죠.
산업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마치 iOS 라는 그런 OS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앱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여기서 사용자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플랫폼이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AI도
네.
에이전트 형식으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도 많아야 될것 같고 수요자도 많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MC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MCP는 프로토콜 같은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두달 전인가 이제 오픈AI에서 데브데이를 했었죠. 이제 데브데이를 하면서 발표했던 게 이제 에이전트 그런 프레임워크와 그다음에 OpenAI 앱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어나운스했어요. 그게 지금 방금 효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OpenAI가 그린 큰 그림이에요. 너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툴을 만들어. 우리는 너희에게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제공해줄게. 책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떠한 영향을 갖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픈 AI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뭔가 장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맞아요.
이기심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AI로 장사 좀 해보자. 나도 AI로 뭔가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맞죠.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점점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에이전트형 인공지능 기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많이 생각 하거든요. 앞으로도 영향을 물론 끼치겠지만 현재 진행형인 부분이 많고 저희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B2C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젠스파크 여러 가지 에이전트 툴이 조금 더 똑똑해졌네. 내가 원하는 일을 조금 더잘 수행해줄 수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대 기업, 그냥 B2B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로 들어갔을 때 크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B2B로 가면요.
B2B거나 아니면 기업 자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받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멀티 에이전트 구조가 갖춰질 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리드 에이전트, 팀장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팀원 에이전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에이전트인데 근데 이게 수직적으로 하이어키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가장 좀 힘을 받는 건데 왜 그러냐면 팀장 에이전트, 리드 에이전트는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짜요. 우리가 해야 되는 태스크, 우리 팀이 해야 되는 태스크에 대해서 팀원들한테 일을 배분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일을 배분했으면 그 일을 리뷰를 하는 또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 그럼 결과물들을 이제 검수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나한테 내가 특화된 그런 기술, 태스크, 업무에 집중해가지고 검색이면 검색, 코딩이면 코딩 그런 특화된 작업만 수행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식이죠. 이런 구조 되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구조가 지금 제가 설명한 구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뭐 팀장이
그쵸.
있고 팀원이 있고 뭐 부장,
맞아요.
그다음 차장, 뭐 대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사실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되게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업들의 의사결정의 유동성이죠.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기업 의사결정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에이전트화된 그런 뭐 부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담당 기관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기관들과 이런 에이전트화된 부서와 어떻게 더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이 바뀔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어쨌든 그 일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뀔 것 같고 아예 그냥 회사가 통째로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날지는 우리가 상상의 영역으로 맡겨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과거에는 상당히 위협적으로만 느껴졌다면 그러니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똑똑해진 기업, 그렇게 똑똑해진 개인이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풀지 못했던 숙제들도 풀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역시 개발자들이거든요. 이 책에 보니까 개발자의 역할 자체도 좀 재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직군이 또 개발자라는 직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개발 업무를 아직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니까 이제 AI 툴들에 대한 그런 리스트릭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연구자로서 제가 AI 툴을 사용했을 때 느끼는 체감들도 있고 제가 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AI 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variation이 크고 역할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재정의가 될까에 대해서 재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게 앞으로의 개발자의 역할은 조금 더 이런 조정자, 오케스트라에 대한 입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직접 코드를 짜는 시간 보다 내가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고 디자인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에러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지, 그다음에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넘기고 그걸 내가 리뷰하고 검수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좀더 관리자적인 측면의 역할이 좀더 부각될 거고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개발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AI 툴들을 사용해서 그런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배움이 빨라질 거고 그다음에 빠르게 내가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시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이 요소가 아카데미니까 교육 관점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를 활용해서 정말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경험들 예를 들면 코딩이면 코딩을 정말 많이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AI한테 코딩 시켜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코딩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AI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기업마다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장은 계속 되는데 팀장을 대신 그 다음 팀장을 발굴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경험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는 부트캠프가 약간 속성식으로
맞아요.
뭔가 가르쳐주고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맞아요.
부트캠프가 정말 방대한 그런 경험.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고,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는데, 자, 너는 모든 AI 툴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풀래? 라는 그런
그렇죠.
경험을 트레인시켜주는 부트캠프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앞으로
네.
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비단 개발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일럿이 진짜 비행기를 몰고 가기 전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뭐 5년 동안 막 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하면 안 되는 애가 투자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AI가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 같은지 자세한 내용을 해주셨는데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국방 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얘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 커리어를 시작한 데에는 이제 미국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 되게 우연히 만나 뵙게 된 멘토분이 한분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25년 경력의 이제 미 공군 장교셨고 미 국방부의 합동 인공지능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좋게 봐주셔서 제가 인터뷰를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 업무를 또 이렇게 커리어를 좀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초반 커리어를 이제 그 조직에서 좀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국방에서 높으신 분들 만나 뵙고 그다음에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뭐 데모도 한 적도 있고 뭐 좀
국방부
스타트리스트
장관한테요? 네.
네.
아니,
그
미국
당시에는
국방부
되게
장관에게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국방이랑 또 안보 분야의 고레벨 그런 하이레벨 업무와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까이서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되게 초반 커리어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로우 레벨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없이 이런 하이레벨 업무를 봐도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또 마치 그때 록히드 마틴에서 AI 센터를 설립을 했고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멘토분과 함께 다른 록히드 AI 센터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제 지금 이제 한 4년에 5년 동안 이제 그 조직에서 로우 레벨한 그런 실무적인 업무를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6년 정도 제가 6, 7년 정도 국방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낙인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이제 국방을 다 살려서 가야 될것 같고 이게 또
그쵸.
딴 데로 가기가 쉽지도 않고 또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변화가 빠른 AI 기술들을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국방 분야에 먼저 적용을 하는 뭔가 프론티어 같은 느낌이 자부심을 또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국방 쪽에서 이렇게 AI 좀 전문가로서 일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은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코멘트를 해서 저도 보게 됐는데 무인 비행기, 무인 전투기 관련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맞아요.
전쟁을 이제는 정말 이제 AI가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 이야기를 꺼내고 쏘버린 이야기 AI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GPU를 뭐 25만 점 받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소버린 AI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버린 AI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것도 제가 책에서 조금 다룬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을 포함한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각자 방식의 이제 소버린 AI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소버린 AI에 대한 여섯 가지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칙을 가지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조금 이런 소버린 AI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인프라 투자예요. 너무 당연하죠. 뭐 이번에 한국 25만 장 GPU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분들은 스타게이트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제
맞아요.
거대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 AI 시대에.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 육성이라는 게 제가 최근에 느낀 또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 합동센터에서 일을 할 때만 해도 뭐 장교들이나 뭐 장군들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었거든요.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에 대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미 육군 관계자랑 이렇게 좀 중령 정도 되는 팀을랑 미팅을 했었는데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뭐 강화학습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강화학습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를 알고 그다음에 질문도 되게 테크니컬한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 외적으로도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합동 인공지능 센터 그다음에 최고 디지털 인공지능국 저희가 CDAO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 프레임 워크 구축은 사실 제가 그 합동 인공지능 센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뜰 거고 5, 6년 전에 가장 먼저 얘네가 한게자 어떠한 우리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원칙 중 하나가 윤리적인 균형 확립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국 합동 인공지능 센터가 처음에 초석을 쌓고 이제 그 위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국제협력과 혁신 상태계 조성인데 국제협력 저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토랑 영국, 호주 위주로 이제 기술적인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생태계 조성도 이제 CDA와 아까 말한 최고 디지털 인공지능국이 정부 사이에 그다음에 또 그런 인더스트리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혁신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세계 경제 포럼 뭐 이거를 알고 했는지 안 알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풀어가고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떤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닫아가지고 우리는 글로벌 그런 생태계와 고립이 돼야 가져야 되고 우리만의 것을 가져야 될게 아니라 개방할 땐 개방하고 그다음에 같이 기술의 부흥을 이루고 그다음에 아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됐을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제 프레임워크랑 그런 윤리적 기준을 통해 가지고 닫을 땐 닫고 하는 그런 유연성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미국도 아마 그런 식의 움직임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인가요?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민자를 이제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이 왜 그래? 옛날처럼 이렇게 개방을 안 하고 닫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막연하게 모두 개방되는 게 좋은 건가? 필요할 때는 또 닫고 이런 게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국방과 관련돼서는 안보와 관련돼서는 또 닫을 땐 닫고 열땐 열어야 되는 유연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I가 국방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전쟁을 이야기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네.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총을 쏘고 막 폭격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떠올리잖아요. 사실 세계는 끊임없이 그런 정보전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뭐 LLM이나 그런 에이전트 기술들이 저는 이런 정보전에 되게 큰 혁신을 또 가지고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미션에 대한 그런 플래닝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계획. 전략 수립. 근데 전략이나 그런 계획에 되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게또 LLM이거든요. 관련된 학계의 논문들도 많고. 그래서 LLM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만드는 그런 미션 플래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이겠죠. 그다음에 뭐 피지컬 AI를 포함해서 이제 로보틱스나 이런 휴머노이드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래 배틀필드에 대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뭐 정찰 업무나 아니면은 소규모 교전에 있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로봇이 뒤에 서포트하는 거죠. 이제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같이 협업해가지고 로봇과 그다음에 사람이 협업해가지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하는 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술이 올라올수록 저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나중에도 좀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에서 뭐 이런 뜨거운 감자, 뜨거운 불에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부채질을 하면서 이제 국방의 혁신 뭐 하면서 이렇게 지금 되게 타오르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거의 이제 투자를 관심 많이 가지시니까 오늘 얘기해주신 주제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에이전트 AI 그리고 이제 국방과 관련된 AI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결국 이 책에서 이제 많은 미국의 스타트업 이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상장 기업이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원하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장 기업 중에는 사실 팔란티어 말고는 말할 기업이 없기는 해요. 물론 뭐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국방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주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유명한 팔란티어가 있죠. 팔란티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사이드 도메인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은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에서 Combined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이라고 이제 CJSD2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핵심 파트너로 떠올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되게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의 요지가 뭐냐면은 미군이랑 공군이랑 해군 육군, 우주군이 다 각자의 서버, 각자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쟁을 진행하고 그런 업무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로 통합된 네트워크 안에서 지휘 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이었거든요.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팔란티어를 관심 있게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란티어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데이터
그렇죠.
수집, 데이터 정리,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인사이트를 끌어오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되게 굳건한 그런 파트너십을 맺게 된 거죠. 팔란티어가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말 거다라는 얘기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은 어쨌든 팔란티어는 여전히 미국 국방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다라는
파트너,
얘기 정도는
네.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드레오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VR 디바이스도 오큘러스 창업자 파터 럭키가 만든 이제 회사인데 이것도 되게 참 새로워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기를 만든다 하면은 큰 회사 록히드 마틴, 보잉 같은 회사들 그런 방산 기업들이 엄청 비싸고 엄청 큰 무기를 만드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안두릴이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더 싸고 그다음에 더 첨단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비슷하게 제공할 수 있다. 아주 그냥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을 이제 혼을 빼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런 비싼 무기를 써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이 친구들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국방부의 테슬라 같은 느낌도 나요. 제조하는 시스템도 되게 혁신적으로 가져가서 싸고 빠르게 찍어내지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가 갖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사실 얘네가 자체 OS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OS에 얘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드론이나 미사일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를 다 꼽듯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플랫폼 그런 생태계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안두릴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 앞으로 이제 그런 재래식 무기나 그런 첨단 무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이 혁신을 해나갈지 되게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기업은 이제 쉴드 AI라고 또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AI 파일럿 아까 얘기하셨는데 많이들 이제 만들어가고 있죠. AI 파일럿이 상용화가 되고 진짜 실전 전투에 배치되기까지는 되게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빠르게 이뤄질 거는 뭐냐? 실제 파일럿을 보조하는 AI 파일럿이죠. 그래서 AI 파일럿 자체 혼자서 미션을 수행하진 않겠지만은 인간 파일럿 한 대에 3, 4개의 AI 파일럿이 붙여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쉴드 AI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스타트업들, 제가 3개 말한 게좀 되게 대표적이지만 제가 세계에서 한 2, 3개 정도의 방산 스타트업들을 또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실감하는 게, 정말 매주 이렇게 국방 관련 스타트업들로부터 약간 인터뷰나 커피챗 요청이 오거든요. 그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게, 아, 새로운 회사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고 돈이 모이고 있고 정말 시장이 활발하구나라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값이 계속 올라가시겠네요. 아니, 이제 국방 경험을 가지고 있는 AI 전문가라면, 아, 이 모셔오고 싶다라는 회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회사들이 생겨나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죠.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팔란티어 외에는 나머지 기업들은 다 이제 비상장인 거죠.
비상장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어쨌든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관련된 투자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방도 국방이지만 앞으로는 한 1년 혹은 3년을 내다본다면은 어떤 그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지 좀 갈무리를 해주신다면요.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사실. 근데 저는 조금 뭐 제조업이나 그런 스마트 팩토리 쪽이 조금 큰 변화를 마주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공장 자체는 이미 되게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잖아요. 로봇 파일들로 인해서 자동화도 많이 되어 있지만은, 에이전트 기술이랑 피지컬 AI로 인해서 자동화를 넘어서 그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얘기하는 게 뭐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로봇들이나 이런 AI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대처를 할수 있도록.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이제 BMW 공장에 피겨 로봇이 들어가서 이제 노동자들을 돕고 있죠.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함께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대처를 하면서 비용 절감의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저는 제조업과 약간 스마트 팩토리 그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조업과 스마트 팩토리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최민규 박사진이죠. 이제 곧 있으면 박사님이 되지. 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MCP의 개념, 그리고 에이전트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건지, 그리고 이제 국방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얼마나 지금 뜨거운 열기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아, 요 내용 꼭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진화라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사실 공진화가 이제 같이 함께 진화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코 에볼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공진화가. 인공지능이 잘한 일이 분명히 확실해질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한 경계 설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협력자로 받아들이고, 그런 이제 역량을 확장하는 흐름이 잡으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많이 의존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부분이, 내가 너무 인공지능을 의존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단순한 편리함에서 출발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잘하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네 하면은, 나는 저는 스스로 안 하게 되겠죠. 편리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이제 곧 의존으로 좀 변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런 경계 같은 경우는 자기 사회적으로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개인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공지능을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파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경계를 세우는 게좀 공진화의 시작 같아요. 개인들이 그런 경계를 설립해 갔을 때그 경계의 평균으로서 이제 사회적인 경계가 만들어질 거고, 이제 그 경계 안에서 인공지능도 진화를 하고 사람도 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그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같이 공진화를 이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진화라는 화두를 던져주셔서 저희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AI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텐데 AI가 다 해주니까 나는 생각 같은 건안 해도 되지 않아?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AI 덕분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네.
되는 게 정말 그 같이 진화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 혹시 AI 때문에 편리해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게 되면 이거는 공진화가 아닌 거죠. 같이 성장하고
맞습니다.
우리도 성장을 하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최민규님과 함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